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행할지니라. 너희는 오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선언하였고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보배라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니라 선언하셨고 너희를 자신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자신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원어에 충실하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종종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교회를 다녔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해왔든지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천지개벽의 기이한 사건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첫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집결해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긴 고별 연설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모세의 연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맺으신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엎드러졌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주하는 또 다른 민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의 땅을 침범하는 자들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되풀이하신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28번이나 등장합니다. 아, 신명기는 이건 언약에 관한 책이구나. 그리고 수많은 언약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너희는 그의 백성이라. 그를 섬기라 하는 등등의 표현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 받을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저주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언약,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기록된 언약을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지난 38년간의 역사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러한 부모들의 패역한 삶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부모 1세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한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고별 연설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의 두 번째 연설 2부는, 2부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지막 부분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1장서부터 4장에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이 서론에 기록되고, 27장서부터 30장에 기록된 모세의 세 번째 연설이 그 결론에 해당된다면은, 오늘 4장서부터 26장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모세의 연설의 몸통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그 몸통의 제일 끝부분 4절 말씀을 보는 겁니다. 모세의 본론 이야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엑기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16장을 보시면은,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들과 법도들을 행하라고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시제가 현재로 됐다가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로 변하는데, 지금은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금 명하시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4장서부터 26장에 걸쳐 자세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말씀을 미루지 말고 즉시 당장 행하라고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지금입니다.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삼가,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살란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 이런 표현 수없이 봅니다. 성경을 보면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신약에서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몽땅을 다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고 순종하라. 여기 16절 말씀의 골격은 이걸 볼 수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명하시나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너는 전심으로 지키라. 아주 심플한 문제.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시나니 너희는 전심으로 지키라.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요 조건이다. 어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도록 쌍방이 이미 선언한 것을 기록합니다. 16절에서 시제는 지금 뭐 해라 하는 건 현재 시제였는데, 지금 17, 18절에서는 그리고 19절까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모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와 하나님 모두 언약식에서 이미 맹세하며 선언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선언한 것을 말해줍니다. 17절을 보면 너희는 오늘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계약 쌍방 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선언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그것도 오늘 방금 전에 언약하면서 선언한 것이다. 너희 조상이 한 게 아니다. 몇 년 전에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원해서 방금 전에 선언하였으니 당연히 행해야 한다. 근데 무엇을 선언했다고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게 뭡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많은 것 얘기할 필요 없으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신은 바알 신이 아니다. 아스타롯 신도 아니다. 밀곰도 아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지존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합당한 구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첫째 그의 길로 행하고 둘째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셋째 그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선언했다고 모세가 말해줍니다. 너희들 방금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 이 얘기를 해서 먼저 제일 큰 주제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행동 강령으로 세 가지를 짧게 요약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여기 그의 도,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의 다양한 면들을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하겠다, 지키겠다, 듣겠다, 순종하겠다 다 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른 면들을 얘기한 겁니다. 17절을 다시 요약하면 너희는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크건 작건 취사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면서 선언한 것들의 핵심을 상기시켜 주었는데 이제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의 핵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논리 전개를 보시면은 처음에 언약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선언했다. 너희들 선언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도 선언하셨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셨다고 하는가? 18절에서 둘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보배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보배니라. 여기 핵심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17절에서 백성들이 선언한 것의 핵심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인데 하나님의 선언의 핵심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상호 관계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보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보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원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나의 보배다. 우리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번역하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번역하는데 사본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본은 그렇지만 또 한 사본은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나의 보배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호배와 같은 백성이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가 24/7 지키고 보호하고 갈고 닦고 붙잡고 음미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얘기했을 때 오만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시면서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하는 겁니다. 언약의 일부로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나는 너희한테 선언한 바가 있다. 따라서 너희 오늘 내 모든 말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앞에 접속사는 없지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배가 된 특권과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는 너희 부모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보배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의 모든 명령 지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것을 19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18절에서는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희를 내가 지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나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NEB 성경, New English Bible, 그리고 REB, Revised English Bible, NASB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뛰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8절 보시면은 그 19절을 보시면은 거기 in praise, in fame, and in hon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새 성경을 보면 in이 아니라 for, for praise, for fame, for honor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셔서 누구의 그 명예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자체를 보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을 높이신 여호와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보배로 택하신 1차적인 목적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9절 보시면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보배로 삼은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너희를 보고 모든 민족이 나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너희가 나를 모르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와 선교를 위함이라. 그러니 너희가 진정 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 부모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명한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라.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다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생하기 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습관을 따라서 매주 주일날이면 교회에 갔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마는 주일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마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 따라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학교 교목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학관아, 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테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너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시간 많은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해라.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가면 재미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고 오락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갔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근원적인 이유는 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계명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책으로만 보여줬고 대부분 계명은 특별히 가장 큰 두 계명은 100% 실현 불가능하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전에 저와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100% 실현 불가능한 계명으로 들립니다.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에서 24장에 걸쳐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22장을 보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십계명을 부연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예화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 구체적인 계명들이 613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계명은 나 중심적으로, 가족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만으로 그치시면 좋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으로 끌고 가셔갖고 이렇게 복잡한 계명을 수도 없이 많이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많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감사하나이다. 오늘날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 하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모세오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것이 어떻게 지켜졌느냐 지켜졌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구약 전체가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율법 시대는 지나간 거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앞에 있는 구약 39권은 뜯어내고 27권 신약 성경만 주실 것이지 왜 그걸 주셨겠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신약에서 왜 그 많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 사단을 물리치실 때 전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약을 보면 물론 이사야서 시편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신명기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 때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믿고 딴지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믿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의 일부로 주신 그 수많은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신앙 고백으로 십계명을 암송할 때 십계명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마는 십계명은 십계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을 보나 두 번째 기록한 신명기 5장을 보나 똑같이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십계명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 딱 주시면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체크해. 너네가 지키면은 그럼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할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100% 무조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홍해를 통과할 때 여호와께서 물 막았던 거 계속 막아주실 것을 믿고 통과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나이다 한 겁니다.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5절서부터 8절에서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13개나 되는 율법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모든 나라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가 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썩어 없어질 지식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성경을 보시고 모든 율법을 보시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느냐. 와,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공의롭구나.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그런 사회에서 똑같이 지식으로 힘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권세로 나도 강자가 되겠다고 하는 악한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은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지상천국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보면서 와, 정말 놀라운 율법이다. 이건 공의로운 율법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와, 왜 이렇게 힘이 드노?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자세히 아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이건 특권이었고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아름답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은 이 모든 율법이 축복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으시면은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119편을 매일 일주일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19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전체가 176절로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한 절로 얘기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을 우리 같으면 무려 176절에 걸쳐서 다섯 절도 아니고 우리는 10절만 얘기하면 본전이 다 떨어져 갖고 찬양할 게 없는데 176절에 걸쳐 갖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말씀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과 율법 몇 개라도 지켜갖고 천당의 턱걸이라도 해서 갈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오 주님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How I love your law 하는 표현이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일곱 번이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나온다는 얘기. 시편 119편 기자는 늘 이 감탄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부르는 Oh Lord, how much I love you 헛소리 가운데 보통 헛소리 시편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항상 죄된 인간은 Oh, how much I love you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condescending 하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나는 너의 친구라 아브라함의 친구라 말씀하시지만은 성경 어디에서 믿음의 선지니 하나님은 내 친구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정통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찬양 금합니다. 무슨 감히 Oh, how much I love you 하고 주님에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매번 실패하고 사는데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데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Oh, 주님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율법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감사하고 축하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축복은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축복과 특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배가 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의 하나님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와 맺으신 언약, 지금 출애굽 2세대와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서 맺으신 언약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후렴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저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구약의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서 구원하셨느냐? 저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곳에 조금 다른 표현은 저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45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두 파트를 다 모두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맨 끝부분만 기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이런 것으로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는 자가 있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만 다시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를 가르침으로써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나만을 너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 공식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늘 기억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서부터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7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종말이 돼서 심판을 하신 후에 일어날 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보배라고 하시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물론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에게 아들보다 더 큰 보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 아들 바꾸자 그러면 안 바꿉니다. 그 대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라 그러면 누구나 기꺼이 버립니다.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 버려라 해도 아들을 위해서 버립니다. 왜? 아들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죄된 생각으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도 나빠지고 이거 되는 게 없네.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썩어빠질 세상의 것들에 눈이 꽂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시는 것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개개인과 나라가 얼마나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신 것,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된 특권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깨닫다면 이제는 팬데믹 기간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어떤 천재가 일어나고 인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건 아무 상관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막론하고 열등감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울하고 기가 죽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슬프고 외롭고 재미없고 밋밋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보배인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라는 진리를 늘 기억하고 믿고 살 때 성경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로 믿고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이 뜨여지게 하시고 맑고 밝아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 주관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하나님의 지혜만을 우리 지혜로 여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에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상에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뜻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